사랑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밥만 먹고 살 수 있나? 없지. 꿈 먹고 살아가는 게 사람이지. 밥 먹고 돈 먹게 하는 세상에 많은 직업들 알아봐요.
알아볼까요?
알아봐요.
소중한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오늘도 대학생 리포터와 함께 이색적인 직업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진 리포터입니다.
네.
성혜 씨, 혹시 최근에 인기리에 종영됐던 그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목들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아, 당연히 봤죠. 저는 생방송을 챙겨보진 못했지만은 꼭 다시 보기로 챙겨봤던 드라마입니다. 법정 드라마잖아요, 이게. 이 드라마로 이보영 씨도 연기 대상을 받았을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았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이 바로 이 법정 드라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법정 드라마라면 법과 관련된 직업이겠네요?
네, 바로 변호사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이보영 씨가 국수원 변호사였죠?
네.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알선해준 변호사가 바로 국선 변호사인데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변호사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먼저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 나오는 한 장면 들어보시죠.
생이 얼마 남지 않은 피고인에게 하루는 천금같이 귀합니다. 아마도 피고인은 재심의 결과를 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장님, 변호인 측 최후 변론이 약속된 시간보다 너무 깁니다.
26년을! 피고인은 이 순간을 26년간 기다려왔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변호인, 계속하세요.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 그리고 재판장님, 오늘 이 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임과 동시에 과거 잘못된 재판을 했던 사법부의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이기도 합니다. 배심원 여러분께서 지금 여기서 피고인에게 사법부 대신 재심의 결과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국민이 생각하는 법이 무엇인지 판결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장면은 이보영 씨가 변호사 역할로 변호를 하는 장면인데요. 변호사가 법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략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개인 간의 다툼에 관련된 민사사건과 범죄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이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한마디로 피고인, 즉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사람을 변호해주는 역할인 사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변호라고 하는 말은 남의 이익을 위해서 변명하고 감싸서 도와주는 일, 또는 법정에서 검사의 공격으로부터 피고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일이라는 게 사전적인 정의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정에서 피고인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네.
또는 피고인이 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너무 너무나 명백할 때는 이 피고인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과 이유를 설명하면서 형량을 줄여줄 것을 호소를 합니다.
네, 앞서 이 이보영 변호사가 이 피고인의 형량을 조금 감축해달라라고 변호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북한에도 사실 변호사가 있긴 한데 역할이 한국과는 좀 다르죠.
네, 많이 다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법치주의가 잘 되어 있는데 북한은 봉건 왕조 시대로 김정은의 말이 곧 법이죠.
네.
법치주의란 말이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 원리를 말하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만 앞세워서 국민을 상대로 전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지가 않죠.
네.
따라서 사법부도 전혀 독립이 되어 있지 않고 한마디로 김정은의 사법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변호사 또한 그저 재판 과정을 설명하고 죄값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그런 단순히 형식적인 역할을 정도밖에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말 이 북한 북한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김정은 때문에. 이 국민을 위해서 민주적으로 사용돼야 할 당연한 권리가 이렇게 북한에서는 국민을 기만하는 역할로 전락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나는데요. 그렇다면 왜 변호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인데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라고 해도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죄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정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한국에는 자신이 죄인으로 지목되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호를 맡는 변호사가 한국에는 작년 기준으로 14,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만 명이나 넘는 변호사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이런 변호사를 고용하려면 비용은 많이 들지 않나요?
사건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사건을 의뢰하지 않고 상담만 먼저 받기도 하는데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서 상담받을 때도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는데 네. 1시간에 65달러, 그러니까 7만 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만약에 기업이 거래부처에게서 돈을 못 받았을 때는 이를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할 때 먼저 2만 8천 달러라고 선의금을 주고 네. 성공했을 때는 2만 8천 달러를 주기도 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소송에서 이겨서 거래업체로부터 못 받은 돈을 받게 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네, 한국 사람들 월 평균 노임이 2,200달러, 한국 돈 230만 원 정도니까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네요. 네, 이제 그러면 변호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입니다.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고 시험에만 붙고 2년과 사법연수원 과정만 수료하면 변호사가 됩니다. 네. 물론 사법고시를 통과하는 건 만만치가 않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 사법고시 제도가 2018년도부터는 사라질 예정입니다.
네, 이 사법고시 준비하려면 정말 머리 싸매고 몇 년을 공부해야 합격하는 시험인데 이 사법고시만 준비해온 수험생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겠어요. 또 지은 씨도 법학과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교내의 분위기는 어때요?
아무래도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분들은 없어지기 전까지 계속 도전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 또래 아이들은 아무래도 18년까지니까 네. 조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부담이 있어서 포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법고시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이제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방법으로 바로 로스쿨 제도가 있는데요.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로스쿨에 입학해서 3년간 수학을 한 후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로스쿨 들어가기도 참 어려운데요. 니트라고 불리는 법학 적성검사, 학부 성적, 공인 외국어 시험 점수가 필요하고요. 워낙 경쟁도 세고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기 때문에 높은 성적을 받아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외에도 논술이나 면접, 사회활동, 봉사활동 경력 등도 요구한 학교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대학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제 정말 변호사가 되려면 다양한 것들을 두루두루 잘해야 할 만큼 변호사 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도 여전히 한국에서는 이 직업이 인기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변호사란 직업이 주는 만족감 때문인데요. 직업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을 때 전체의 89%가 만족할 만큼 그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요. 그 이유는 아마 높은 연봉일 것 같습니다. 연봉 높은 직업이 무엇인지 조사를 했는데 변호사가 6위를 차지했는데요. 네. 전문직이다 보니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고소득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음에도 인기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연봉이라면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을 말하는데요.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요?
대략 한국 돈 8,860만 원에 이릅니다. 아주 높은 수준이죠.
이게 한 8만 달러 정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참 높은 수준의 연봉인데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노력해서 높은 경쟁의 문을 뚫을 가치가 있는 그런 액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업무 강도도 셀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유명하고 일을 잘할수록 일거리가 많지만 유명하지 않은 변호사는 일거리가 거의 없는 편이어서 양극화가 심한 직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매달 일정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성과만큼 벌어들이는 거라서요. 업무량과 연봉은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변호사라고 해서 돈을 누구나 많이 버는 직업이라고 보통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말 요즘에는 워낙 변호사가 많다 보니까 능력 있는 변호사 또 그렇지 않은 변호사는 수입 차이가 정말 클 것 같습니다. 일이 한쪽으로 몰릴 거니까요.
네, 그래서 실제 변호사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의 대담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왜냐면 저는 법무법인의 대표고.
저도 대표고.
법무법인이 돌아가는 그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서초동에서 좀 이름이 나 있습니다. 통보한 걸로.
갑자기 지금 뭐 경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도 그 이혼 사건을 거의 가장 많이 하는 변호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왜냐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은 변협의 법조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딱 문서가 와요. 귀 변호사는 사건을 많이 수임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사건을 수임했는지 소명하시오. 왜냐면 혹시 불법적인 브로커를 썼는지. 근데 저는 뭐 브로커 쓸 이유가 없잖아요. 뭐 방송도 많이 나오고 인터넷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다 소명을 합니다. 아, 그래서 올해에는 내가 사건을 많이 했구나.
아니, 그러면 사건이 많다 그러면은 1년에 몇 건을 하시는 사건이 많다 그러는 거예요?
1년에 적어도 100건 이상을 해야지, 100건 이상을 해야지 많이 한다고.
100건이면 500씩 얼른 계산해봐.
사건 수가 많은 게 중요하니라 사건의 질이 중요하죠. 그렇죠. 한 사건을 맡아도 정말 이게 큰 사건이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네, 이 대담에 나오시는 변호사분들은 정말 능력이 아주 출중하신 분들인가 봐요. 근데 사실 제가 듣기로는 주변에 이제 변호사를 준비했거나 이 일을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월 $2,200가 안 되는 로펌 변호사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한국 돈으로는 대략 얼마 정도죠?
한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었어요. 저도 그런 어떤 변호사는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라는 선입견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이 변호사들이 너무 넘쳐나서 경쟁이잖아요, 다. 그래서 잘 그쵸. 되는 변호사한테 좀 몰리고 안 되는 변호사는 정말
또 안 되고
너무나 공부한 거에 비해서 적은 돈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주변에 변호사이신 분들 좀 만나보면은 요즘에 조금 그 현실이 조금 호락호락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변호사란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별도로 사업을 하면서 하실 만큼 경제 사정이 좋지가 않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법무팀을 꾸릴 때 대부분은 이제 법학과를 졸업한 학생을 뽑는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취직이 되는데 변호사를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회사원 자리도 변호사가 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변호사가 그만큼 많은 수가 있고 또 경제도 세기 때문에 참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변호사란 직업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거리로 나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긍정적이죠. 예. 엘리트. 예. 돈 많이 버는 직업. 그런 거예요. 사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뭐 경제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거라도 사실 생각을 안 해봤어요. 지금 딱 물어보니까 그냥 즉석에서 답변했는데 사실 변호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반면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도전하기 전에는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될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좀 도전을 하고 또 변호사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좀 일이 쉽지 않고 부담되는 일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좀 제 멋대로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뭐 사람의 권리라든지 힘에 대해서. 그래서 좀 도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옳고 그름을 좀 판단하는 이에 대해서 감히 뭐 변호사라 할지라도 좀 그거를 뭐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한 사람의 인생이나 여러 사람의 인생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이라든지 변호사는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어렵고 또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이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신 분의 경우에는 정말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투철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난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마음가짐이 현재 변호사를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런 분이 변호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변호라는 단어 앞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남의 이익을 위해서 변명하고 감싸서 도와주는 일 또는 법정에서 검사의 공격으로부터 피고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일이라는 그런 뜻이었죠. 이런 변호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바로 북한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변호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진 리포터 감사합니다.
네, 하진 리포터였습니다.